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 혹시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십니까? 오빠 생각 아십니까?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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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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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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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실제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때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아니면은 슬픕니까?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최순애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시를 쓴 동기를 밝혔습니다. 나에게는 오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딸만 다섯에 아들 하나뿐인 우리 집에서는 오빠는 참으로 귀한 존재였습니다. 오빠는 동경으로 유학을 갔다가 관동 대지진 직후 일어난 조선인 학살 사태를 피해서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 순사들이 요주의 인물로 점찍고 늘 따라다녔습니다. 오빠는 고향인 수원에서 소년 운동을 하다가 서울로 옮겨 방정환 선생님 밑에서 소년 운동과 독립 운동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질 않았습니다. 오빠가 집에 올 때면 늘 선물을 사왔는데 한 번은 다음에 올 땐 우리 순에 곤댕기 사줄게 라고 말하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오빠는 듬뿍새와 뻐꾹새 등 여름새가 울 때에 떠나서 기러기와 귀뚜라미가 울고 있는 가을이 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간 오빠는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과수원 집딸인 나는 과수원 밭둑에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오빠를 그리다가 울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쓴 노래가 바로 오빠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를 쓸 때 최순애 선생님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1925년 11월에 12살의 소녀 최순애는 오빠 생각으로 당시 방정환 선생이 발행했던 잡지 어린이의 그 동시란에 입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에 14세 소년 이원수 역시 고향의 봄 아시죠?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 시를 고향의 봄으로 이 코너에 또 이 원수 씨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 고향의 봄 시를 보고 감동을 받았던 이 12살 소녀 최순애가 이원수에게 편지를 띄우죠. 그래서 마산 소년 이원수와 수원 소녀 최순애는 펜팔 친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싹 트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혼 약속까지 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단지 편지만 주고받으면서 결혼 약속을 한 것이죠. 펜팔을 시작을 한 지 7년 후에 수원역으로 이원수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날에 이제 최순애가 수원역으로 마중을 나가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원수가 나타나지 않았었죠. 당시 이원수는 독서회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온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순사에 의해서 검거가 되어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최순애의 집에서는 이런 예비사위가 못마땅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은 잊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결혼을 하라고 계속해서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최순애는 오매불망,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내 신랑 될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오매불망 이원수 씨가 나타나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원수 씨가 감옥에서 풀려나왔고 최순애 씨 집으로 달려오면서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죠. 이들이 만났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을 끝까지 믿고 순결을 지키면서 기다려주었던 신부가 이 최순애 씨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이들은 1936년 6월에 결혼식을 치르고 슬하의 3남 3녀를 두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요즘 세대에는 잘 보기 힘든 순애보죠. 오빠 생각의 신부와 고향의 봄에 신랑의 이 만남은 참으로 극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순결하게 기다리는 신부와 그 신부만을 사모하면서 달려온 신랑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부럽고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부와 신랑의 만남이 장차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신랑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는 교회인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온 천사들을 다 대동을 해서 천국으로부터 막 달려오시는 그 날짜,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날짜를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한 것을 말씀을 하셨죠. 징조들을 보고 그 혼인 예식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분명하게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울타리에 심어놓은 개나리가 그 노란 꽃을 한 송이 두 송이 피울 때 그리고 산에서 분홍색 빛의 진달래가 한 송이 두 송이 피는 것을 보면은 아, 이제 봄이 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나뭇잎이 붉은색으로 물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 족구할 때 보니까 하늘에 시큼한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보면서 비가 오겠구나. 징조가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죠.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일이 일어날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사회적인 혼란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재난들이 일어날 때에 자연적인 재난들이 심해지는 이러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까지 가까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는 것을 보면서 봄 처녀 오신다라고 노래를 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그리고 잎사귀가 커져가면은 그러면은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연적인 재난과 종교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짐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라면은, 그리고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오지를 걸어가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그 오지를 걸어가다가 이상한 양피지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양피지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양피지에 양피지를 생산하면서 과학적인 그러한 약품들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정도로 이들의 지식이 탁월했구나. 또 한 사람은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피지의 아름다운 색채와 빛깔의 조화들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시 부족의 그런 상향 문자들을 조금씩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들을 조금씩 파악을 하면서 읽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글의 내용은 우리 땅을 침범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형벌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이 글을 파악을 했던 세 번째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났다, 도망치자라고 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과학자와 미술가는 머뭇거리다가 이 원시 부족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양피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양피지를 만든 기술을 보았고 한 사람은 빛깔과 색채의 조화를 보았을 뿐입니다. 세 번째 사람만 그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던 경고를 파악을 하고 받아들였죠. 그리고는 급히 달아났습니다. 우리도 종말의 징조를 보아야 합니다. 그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경고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고가 담겨져 있던 양피지와 같은 것이죠. 여기는 여러 가지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자왕우왕하지 말고 그 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임했다 저기에 임했다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고 사탄의 수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자 한자 잘 읽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그날을 사탄들도 이미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징조들을 보면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도 발악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작전들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성도는 잘못 신앙생활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했죠.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면서 깨어있다,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편안하다 편안하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어서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재림에 대한 경고를 잘 받고 그리고 혼인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이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라. 예수님께서는 알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잠자지 말고 깨어서 예수님께서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살려고 도망간 이 고고학자처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특별히 3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나는 지체하지 아니한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재림의 긴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닫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기록을 하게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닫으면서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의 22장 맨 마지막 장이죠.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올 테니까 와서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속에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성도는 전도할 대상자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때는 이건 괜찮습니다만은 아직 내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주님 조금만 더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는 내게로 오라 그러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 생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시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은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긴박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을 닫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은 곧 너희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기억을 하라 그 말씀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는데 내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이들이 자꾸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 더디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하면은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과 저 영원한 지옥불로 나뉘어져서 양과 염소로 나뉘어져서 가게 될 터인데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도 멸망을 하지 않고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빨리 다들 돌아오기를 원한다.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은 예수님께서 더디게 오신다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에게로 돌아왔습니까? 미국의 마크 휴즈는 소방관으로 평생 일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가 현직에 있을 때 위험을 불사하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많은 생명을 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휴즈는 자신의 직업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퇴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SNS 계정에 어떤 소녀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글을 남겼습니다. 소방관 아저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생후 9개월 때에 아저씨가 저를 불에서 구해주셨어요. 그 아기는 이제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졸업식 때 특별히 아저씨를 초청하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제 휴즈는 17년 전에 한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다가 집안에 아기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걸 제쳐놓고 바로 뛰어들어가서 그 불길 속에서 한 아기를 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기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졸업을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휴즈에게 연락을 취해왔던 것입니다. 초청을 한 것이죠.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당일 졸업식에 많은 취재진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 휴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방관으로서 내 인생에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보람이 있는 날입니다. 나는 이 모습이 바로 내 인생을 표현해 주는 순간입니다 라고 감격에 겨워서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구해내었던 한 소녀가 이렇게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자신을 초청했던 이 상황, 천국으로 떠나기 전에 성도로서의 가장 뜻깊은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려면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두 주 전에 제가 금요일 날 문자를 보냈을 때에 70%의 비가 올 확률에 여러분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산을 준비하죠. 나 100% 일어날 일이라면은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100%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도 100%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전하는 것,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조금 늦춰도 되지 않겠는가,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때로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시기도 그렇지 않은 시기와 똑같이 영혼 구원에 대한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은 멈추지 않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명단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때가 되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성령께서 지금 가라 말씀하시면, 지금 가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고 전도를 해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관계, 부모, 형제, 친구, 친지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었겠습니까? 곧 생명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관계를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움을 입었습니다. 교회는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이유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막는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 것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미 깨닫고 조금씩 알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은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32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가 모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들이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한계가 있으셨죠. 육체를 가지고 계시던 예수님은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목말라 하기도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도 너무 피곤해서 그냥 주무시기도 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었죠. 육체를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의 인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모른다고 하실 때는 바로 이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 날짜를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미리 죽을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의 짓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한계를 넘지 않으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그러한 시기죠.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시간을 깨워야 하고 수요 시간을 깨워야 하고 예배 시간을 깨워야 하고 여러분 가정의 골방의 기도의 시간들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번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일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도하기를 이 도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